기도합니다. 주님이 동행하여 주심을 믿고 나의 삶의 인도자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생에 주의 선하심으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지 않는 우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자락의 그 순간 속에서도 결국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분은 당신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 은혜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 또 새벽의 예배 이 시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전과 각자의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보게 하시고 신실하고 순전한 마지막 세대의 믿음 가진 자들 우리로 오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씀 나눕니다.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나누실 말씀 당신의 은혜 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5장 21절로 28절까지 보죠. 사도행전 5장 21절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28절 마지막 절 한 절 합독합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들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28절 같이 읽죠.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멘. 주께 나선 이에게 주의 은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21절 말씀 다시 한번 저희가 보았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옥에서 불어주셔 쓰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의 말씀 전하라 명령하셨을 때에 그들이 그 즉시로 이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21절 초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더랬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대되어지는 일이 21절 중반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또 그와 함께하는 권력자들이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 그러니까 권력자들 오래된 사람들을 다 모아서 사도들을 신문하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우리가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은 도무지 지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지 못했더라라고 하는 거죠.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사도들 가운데에 그렇게 일어나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하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서도 이들은 자신들의 현재의 처지들, 상황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우선 이 알지 못하는 상황 중에서도 사람들을 시켜 사도들 끌어오라 명령하는데 여러분 21절과 23절 보시면 그 명을 받은 사람들이 갔는데 사도들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성령께서 옥문을 친히 열어주셔서 사도들을 나오라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곳에 사람을 보내는 이 아둔한 명령 내리는 이 대제사장과 당시의 권력자들과 원로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사도들이 없는 것을 보고 돌아와서 23절에 보고합니다.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 옥이라고 되어져 있어서 감옥이라고 하는 간단한 말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원문으로 보면 의미가 조금 더 강화되어집니다. 이 감옥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쓰여진 이 뜻하는 헬러어는 데스보테리온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데스보테리온은 그냥 감옥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두 단어를 합성한 겁니다. 데스모스라고 하는 지킨다라고 하는 단어와 테레모라고 하는 묶인 사람들을 지키는 장소.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매여있는 사람들을 아주 단단하게 지키는 아주 단단한 감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사 사람들은 열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정도의 감옥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잠기고라고도 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잠기고 이 문 앞에는 또 간수가 계속 서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음을 증거하는 겁니까? 누가 지금 증거합니까? 사도들이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잡으러 갔던, 데리러 갔던 사람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고 그의 역사하심들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면 우리가 굳이 입을 열어 주의 이름을 증거하지 않는다 하여도 그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대로 살아가는 자들, 특별히 이 초기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들이 된 자들이 주의 이름을 칭송, 찬송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이들이 이들을 칭찬하고 또 주께로 그래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제대로 그 믿음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 모르는 이들이, 하나님 모르는 이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게 될 것이고 그들조차도 반박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24절 말씀 보시면 이리 말합니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욕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의욕하여, 헬라어로는 디에포론이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 디에포론은 신약성경에서 오직 누가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뜻이 무엇인가? 의아해하다, 또한 안절부절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자기들이 잡아왔습니다. 묶어놨습니다. 누구도 도망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그곳에 사도들이 없었음을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버리니까 이들이 당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자는 세상에 선한 충격을 던져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놀라게 해야 합니다. 그들을 의아하게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적으로 보면 도저히 당최 이해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저들은 어찌 저렇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선한 충격들 던져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일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군대 입대 처음 하게 되어지면 의례껏 훈련소에서 구별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그들은 총을 잡지 않기 때문이죠. 그들은 군대 생활 시작해서부터 영창 감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군 생활 그렇게 간수로 했던 사람과 그렇게 한번 이야기 나눈 적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들로 인하여서 포교된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삶이 매우 온전하고 올바르게 보여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묶여서 여기 와서까지 이 생활하는데 그것을 기쁘게 감당하는 사람들 그렇게 보여지니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은 도저히 도대체 저 사람들이 무슨 생각, 무슨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해해서 그리 많이 포교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마음을 주고 동기를 주어서 자기들의 잘못된 사상으로 끌어당기더라라고 하는 거죠. 하물며 우리인들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온전한 믿음과 신앙과 말씀 안에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있어도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지체들에게 선한 충격들 던져주고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볼 일이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왜 이렇게 하십니까? 당신은 왜 나를 이렇게 해주십니까? 예수 믿어서 그렇습니다. 교회에 다녀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선한 신앙의 충격들을 던져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당하였으나 성령께서 도우시는 그 역사로 당시에 이 유대 위정자들에게 충격을 던져주었던 이날의 상황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 가운데에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한 사람이 이날의 장소에 옵니다. 옥에 가두었던 이들이 성전에서 백성 가르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다라고 26절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중히 볼 것이 있습니다. 26절 중반 이후에 보시면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반대의 선자들은 끝까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사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들 정말로 자기들이 분명한 이유들이 있어서 사도들에게 죄가 있어서 어떠한 명분이 있어서 잡아들였다면 두려워하지 않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국 사람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했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었어야죠.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라 말합니다. 성전 맡은 사람들이라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앞서 있는 사람들이라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응당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그런데 이들 지금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왜 이날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모였던 예루살렘의 군중들을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와중에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와중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한창 은혜 받고 있는데 이제 예수를 믿어 내 삶의 새로운 은혜들과 변화들을 얻고자 하는데 그들을 잡아간다? 여러분, 누군들 납득되며 누군들 이해되겠습니까? 앞에서 하나님의 사명대로 당신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데 누군가 그를 방해하고 해코지한다고 그러면 그 은혜를 받는 이들이 어찌 반응하겠습니까? 실제로 그러한 것들이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강제로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끌고 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강제성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 사도들을 잡아올 명분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의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일전에 이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공회가 그들을 상대로 하여서 어떠한 죄도 물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 스스로가 인정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또 잡아옵니다. 놓아줄 수밖에 없었는데 또 잡아오고 또다시 놓쳤는데 또 잡아오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이 이유들이 2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니 너희가 너희의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여러분, 이 28절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 탄자에게 보여지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을 매우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선 28절 초반에 보십시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자기들이 명령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온전한 명령 아니었습니다. 일전에도 이러한 명령을 내린 적이 있었지요. 하지만 근거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르는 것이 나음을 분명히 사도들이 증언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까지 자기 생각, 자기 명령이 관철되어져야 하겠더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보다 내 생각, 내 뜻이 먼저 주지되어져야 하고 먼저 앞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매우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반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너희의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사도들의 생각과 마음과 가르침을 전합니까? 사도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사도들의 교훈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전하고 있는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은혜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들 오해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뜻이며 예수의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너희 가르침이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격하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라 하면 왜 안 될까요? 이들도 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정말로 주의 말씀이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자기들도 들어야 하고 순종해야 하고 이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다. 이들 하나님 모르는 자들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오랫동안 섬겼다라고 말하면 뭐합니까? 진정한 주의 뜻이 선포되어지고 성령의 은혜들이 있는 자리에 있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변하지도 못하는데요. 그 이유들이 여기에 다 하나로 함축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로 중히 보아야 합니다. 이 모든 근원적인 이유들이 맨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맨 마지막에 무엇이라 말합니까?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여러분 여기 이 사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전하는 것,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죽음을 우리 책임으로 돌리려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양심의 찔림을 의미합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라고 하죠. 그 사람의 피를 왜 우리로 책임 돌리게 하느냐? 그들 마음에 양심의 찔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25절에서요. 당시 모였던 예루살렘 군중들이 무엇이라 했는지 아십니까?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님 못 박으라 명령하면서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되었음을, 그게 죄였음을 이들 양심에 찔림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조차도 담을 수 없는 담대함도 상실한 이들, 너희들이 우리에게 그 일에 책임을 돌리려 하느냐라고 한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유들을 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행해지고 사도들이 그 능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그저 죽으신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음을 선언하였을 때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게 죽었다라고 하는 책임들이 그들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영적인 면피 해보고자 이들은 계속해서 사도들 붙잡아드리고 또 붙잡아드리고 또 붙잡아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내 안에 양심에 찔리는 믿음의 불편함들이 있으면 어찌해야 할까요? 회개해야죠. 여러분 이날 대제사장들과 이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만 그랬겠습니까? 이날 그날 모였던 모든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다 예수 못 박으라 그리 소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날의 예루살렘의 그날의 상황에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주님 못 박으라 그리 소리쳤던 것을 우리는 이전 말씀을 통해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말씀 전하기 시작하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대제사장들과 이들은 똑같이 양심의 찔림들은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회개하지도 못했고 돌이키지도 못해서 변화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유들에게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그럼 왜 이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변하지 못했을까요? 자기들이 세상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들을 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으로 또 사두개인들로 바리새인들로 명망과 지위와 물질과 권력과 여러 가지의 것들을 예수 이름 앞에 나가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가야 하는데 그것 놓지 못하여 오늘의 내 양심의 찔림 그들을 어떻게든 깨뜨려 면피할까 해소할까 하는 그러한 마음의 발로들로 오늘 이들이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자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회개해야 할 죄 있거든 돌이켜야 할 것들이 있거든 주님 앞에 주저하지 않고 돌이켜 나아가는 우리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심령 세상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는 분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낭망할 때에 우리의 삶이 어그러질 것 같을 때 주의 이름 붙잡고 주의 보혈 의지하면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이라도 돌이켜서 나오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은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은혜의 은혜 계속해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이었다고 아무리 사두개인이고 바리새인이었다고 하더라도 예수 이름 앞에 나와 회개하였더라면 다른 이야기와 다른 삶이 그려지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려진 이들과 같은 아둔한 인생들 되어지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우리 분명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 붙들고 살아가서 내 삶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순전하고 분명한 믿음의 삶 되어지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우리의 하루의 삶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들을 놓아주었던 공회는 또다시 사도들을 붙잡아드립니다. 또다시 붙잡아드립니다. 계속하여 그들이 주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있는 이들을 붙잡아드리는 이유 생각해보면 그들의 양심에 찔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하느냐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들이 있어서 이 말이 나왔으리라 묵상해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부끄러움이 있었던 것은 이날 공회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이들이 예수 이름 앞에 부끄럽고 부족 행복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차이일지인데 예수 이름 앞에 나와 결국 회개할 수 있느냐 아닌가가 삶의 변화들과 돌이킴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로 중히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앞에 나와 회개치 아니하면 영적인 아둔함은 계속될 것이고 나의 고집은 더욱더 단단해질 것이며 강박함의 마음들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공회처럼 사도들을 잡아들이고 잡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로 보호받는 인생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천전긍긍이 하는 이 날의 공회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우리는 어느 편을 닮아가야 할 것인지 명확하게 구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의지대로는 할 수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잘 아시고 계시는 줄로 아오니 오늘 이 본문의 사도들처럼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우리로서는 연약화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며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내 삶의 지경에 믿음으로 인한 선한 충격들을 던져주며 예수 이름 증거하며 주를 믿는 자로서의 온전함들을 내놓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니라 말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러한 말씀의 성취들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새벽에 예배 나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케 먼저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읽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들 주어주실 때에 우리가 간구하는 제목들의 주님 응답하여 주시어서 주의 응답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로 이어지는 역사들 또한 우리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